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를입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과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는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는데 1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자, 제주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배로 대략 한 4시간 30분, 그리고 목포에서 다시 고속도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면 서울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자, 목포에서 KTX를 타면 2시간 30분 정도. 자, 제주에서 서울 가는데 부산을 들려서 갈 수도 있죠. 부산에 배를 타고 가서. 자, 거기에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하루에 한 7, 8시간만 자고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걸으면 보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주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는 1시간 정도.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노회가 이전에는 전국에서 호남권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제주는 호남 쪽에 가깝기 때문에 호남권역에 속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권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서울 강북권역으로 바뀐 겁니다. 지리적 거리가 기준이 아니고 이동시간이 기준이 되는 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제주는 서울 강북권역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농담을 하셨어요. 이제 제주는 수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아니라 정말 이동수단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우리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밭길을 산책하는데 그렇게 큰 밭이 아닌데 드론이 이만했어요. 아주 큰 드론인데 그 드론이 떠서 농약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 같아 보이는 분과 그리고 옆에서 드론을 조작하는 기사분이 하는데 아주 드론이 이렇게 쫙 농약을 뿌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비료를 뿌리고 또 씨앗을 뿌리는 파종과 또 추수까지 기계의 도움으로 인력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새로운 농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더구나 AI,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센서와 카메라, 그 많은 데이터들이 집결되면서 토양의 질소의 양이 얼마냐, 계속 비가 오면서 현재 강우량과 또 수분량이 땅에 얼마냐, 햇빛이 비쳤던 날들을 보면서 일조량이 얼마냐, 또 작물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의 여러 가지 상태들, 앞으로의 수확 양을 예측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이 수확되었을 때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느냐 하는 판로의 개척까지 말 그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농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걸어가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차를 타고 가고 어떤 이들은 기차를 타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비행기를 타는 분도 있지 않을까. 제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이 집약되던 그런 농업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전혀 새로운 농업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듯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놀라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기쁨과 사용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종교생활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 은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며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의 사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선물로 받은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말씀을 읽는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면서 이게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과 복음의 역사가 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확 열려지면서 이 영적인 진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특징이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성경은 손때가 묻어 있고 성경이 너무 많이 막 봐서 낡아가지고 리폼을 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툭탁 성경이라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먼지가 쌓여서 교회 갈 때 툭탁 털어서 나온.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급 피곤해지고 막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말씀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읽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지혜가 너무 좋아서 감탄하면서 읽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그리고 영적인 복음서 아닙니까? 매우 깊은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주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놀라운 책이죠. 전문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배우지 못했던 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난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는 이들이죠. 복잡한 성경의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체계적인 구조로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면 그 반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막 아이들의 얼굴에서 꽃이 피어나. 우리 선생님이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어떤 이야기보다 재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은사가 있고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분이 그것도 오래 가르치면 아이들의 얼굴은 제초제를 뿌리는 것처럼 죽어갑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학사 에스라가 이런 지식의 말씀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또 다른 은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주시며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그려져요.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머리에 그려지고 장차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요. 믿어져요. 근데 성경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제게 직접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목사님 정말 믿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너무 황당무계하고 신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막 사람들이 과장해 놓은 것 같고 도대체 솔직히 성경 이게 진짜 어떻게 믿어집니까? 21세기에. 정말 믿고 싶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의구심이 일어나고 믿고 싶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님 안에서 병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병고치는 은사는 한자어로 신유의 은사라고 불리는 은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는 선교 현지에서는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열악한 의료체계 가운데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임하고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또 다른 은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며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갈멜산 제단에 떨어집니다.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막혀있던 가뭄에 비가 쏟아집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왕의 전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갑니다.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자 요단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는 바람 속에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더라도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 제주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의 그 뜻을 대언하여 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서 활동했는데 이사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도록 해 주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의 미혹인지를 밝혀내는 능력입니다. 영분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해내고 교회와 성도를 거짓에 속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보호합니다. 성경에서는 미가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전쟁에 승리한다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먼 이설에 아합 왕이 현혹되었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영을 분별함으로 그것이 거짓의 영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은사는 10절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임한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와 각 민족의 서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언어는 달랐지만 내용은 동일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방언을 통해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 다른 은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풀이하게 하십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에 이 신비한 언어를 풀어준다고 해서 이 은사를 통변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방언을 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 자신조차도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통변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방언 기도를 풀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앞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저마다에게 제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에게서 이 모든 영적인 선물이 성령의 은사로 각 사람에게 제각각 필요한 대로, 이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저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이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이 사람에게는 통변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아홉 개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성령의 은사는 더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이 앉아 있기만 해도 너무 위로가 돼요.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이들을 보면 내 일처럼 눈물이 나고 공감이 됩니다. 봉사와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길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힘이 납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찬양을, 그 사람이 찬양을 인도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이며, 지도력과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크고 소중하며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들은 작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서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30절. 모두가 병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다르게 받았습니다. 모두가 신비한 언어들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를 통역하여 풀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31절 말씀. 역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바울이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 은사들을 사모하시되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풍성한 성령의 은사,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세계를 경험했던 바울은 그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합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재능과 마음을 갖춰서 남을 돕고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태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새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의 연약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냥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에게로 무의식적으로 관심이 쏠리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이들을 더 배려하고 더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나는 그것을 가지 못했다고 막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는 일을 많이 하죠. 특히 누구에게 쉽게 강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다 해봤다. 내가 다 인생 살아보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너는 아빠가 말하는 걸 잘 듣고 따라오면 좋겠다. 그 아이에게는 그 자녀의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고 그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험과 지식으로 제안해서 강요하는 거죠. 엄마가 다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대꾸하지 말고 너는 누구보다도 엄마가 너를 잘 알아. 그러니까 엄마가 계획을 다 짜놨으니까 요대로만 네가 하면 돼. 여러분 이게 강요잖아요. 부모가 만든 틀에 부모는 틀림없이 이게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 이것은 독립된 인격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녀를 무례히 행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를 내가 먼저야라고 말하지 않으며 항상 우선권이 나고 내가 먼저 이것을 누리는 특권과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한 것들은 너무 잘 잊어버린 남이 하면은 잠깐만요 한 달 전에 이런 일들이 이야기하셨고요 이거 실수하셨고요 2주 전에 이거 하셨고요 한 주 전에 이거 하셨고요 3일 전에 이거 하셨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가져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따지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불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가 힘을 가지고 눌렀을 때 그 사람이 그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비굴해졌을 때 그걸 보면서 막 만족하고 즐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가 이루어지고 진리가 그 속에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일이든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쫙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랑 참 어렵다. 나는 사랑 못하겠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이런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 사랑이 더 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훈련되어지고 깊어져서 사랑의 은사가 선물로 주어진 사람은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이 사랑의 모든 모습이 어떤 한 분에게서 집약되는 걸 봐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목회는 체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 특새 때도 일주일을 돌아서면 설교하고 주일날 오늘 또 설교하고 계속 설교하고 여러분은 그냥 자판기처럼 누르기만 하면 설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화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큐티를 같이 하는데요. 그 큐티 모임이 끝나면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을 해야 우리 건강하게 몸과 마음과 영이 다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 함께 운동을 하는데 배드민턴을 칩니다. 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배드민턴을 즐기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또 치면서 이겨서 커피값을 안 내느냐 이것을 터득해 가는 거죠. 첫 번째, 셔틀콕을 치는 것은 손으로 움직여서 채를 치지만 발의 스텝이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못 치는구나. 발이 움직이는 것이 다시 말해서 기초 체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체력이 없으면 1세트는 어떻게 이기는데 가면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맙니다. 제 이야기 같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초 체력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초 체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초 체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똑같이 같은 영역에서 너무너무 쉽게 지치는 것. 기초 체력이 딸려서 연전연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경기 운영도 중요하지만 쉬면서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 선수의 장점이 뭐고 어떤 것이 단점이고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분석과 전략은 기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삶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물러서 내 삶을 영적으로 분석하고 지금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개선하는 영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초 체력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아는 것, 그리고 머물러 서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 개선해야 될 것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셋째는 다양한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을 갖추는 것이에요. 서브도요, 오버헤드 서브 높이 딱 넘겨갖고 언더암 서브 밑으로 딱 넣고 슬라이스 서브도 넣고 드라이브도 때리고 강력한 갑자기 제가 흥분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오다가 뚝 떨어지는 드롭샷, 코트를 살짝 넘기는 헤어핀, 높이 뒤로 보내는 하이클리어, 상대의 강한 공격을 살짝 넘기는 커트.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때 경기 내용도 다양해지고 재미있고 승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런 기술을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치면 잘 못하지만 이기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진단 말이에요. 왜 칠까 보면 그분은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거예요. 멀리 보냈다가 짧게 보냈다가 길게 쳤다가 뚝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세게 쳤다가 약하게 쳤다가 뭐 그러면 꼼짝없이 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에 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오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다양한 은사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장착하고 있다면,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잘 훈련하고 더 숙련된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로 개발시켜서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지고 우리는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할수록 사랑의 은사가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사랑의 은사가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나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권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절대 지지 않네.
절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아홉 개의 소개된 은사를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볼 때 몇 개의 선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은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나에게는 거의 은사가 없다,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저는 지금 영적인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귀한 영적인 선물을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이 귀한 은사들 가운데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누리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에게 알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물을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